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전체 마가복음의 내용을 우리 마가께서 이렇게 알려주시죠. 마침내 구원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들이 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복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마침내 천국과 함께 임하셨다는 이 천국 복음의 현실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오늘 보면 3장 27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천국 구원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 강한 자에게 속해 있던 세간을 강탈해 내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 사건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가 있는데 더 강하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더 강하신 주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한 자인 사단을 결박하시고 사단의 집에 있던 세간들을 강탈하시는 건져내시는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사단의 종으로 있었던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뤄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한 가지 예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으로 먼저 이 복음의 현실을 증거하셨고 그것이 어디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천국으로 옮기시는 구원사역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성취하실 이 현실을 미리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으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것이 어떤 증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이 알려주고 있는 현실은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과 함께 임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그 증거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 또 병자를 고치는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서에서만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고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들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4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두려운 용사, 강한 용사가 있는데 그에게 빼앗기고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 구원하여 건지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사실 이사야서에서는 가깝게는 어디를 가리키는 현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강한 자,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되었던 자기 백성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 현실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장차 사단의 포로 되었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 약속을 이뤄가고 계시고요. 결국에 어디서 완성하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마침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사단에게 속해 있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 천국으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사단의 손에서 건져졌고 구원받아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되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나 있지는 않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우리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신 현실,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 이것을 믿고 더욱 천국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복음서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도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부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살펴보았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힘입어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단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 하나님 나라에 불러 모으는 사역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시는 때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단은 결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또 알려주고 있죠? 이런 말씀이 함께 연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으로 가면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지금 교회 시대를 알려주실 때, 이 말세를 알려주실 때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시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천년왕국?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강한 자를 결박하셨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서는 사단을 결박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단이 결박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년왕국은 어떤 시간을 가리키죠?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상징적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꽉 찬 시간,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를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기를 여러 가지로 계시록에서 알려주세요. 3년 반으로도 알려주시고 7년 대환란으로도 알려주시고 교회 시대로도 알려주시고 말세로도 알려주십니다. 말세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바로 이 시기에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사단을 결박하셨다. 오늘 본문과 이 계시록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 이제 아무 힘도 없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사단이 아무 사역도 하지 않는다고는 뜻일까요? 우리 베드로 전서에 가면은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자기가 잡아먹을 자들을 향해 으르렁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깨어있으라. 사단이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사역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3절 뒷부분에 그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사단이 결박되어 있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다. 구약에서는 만국이 미혹되어서 복음이 만국으로 전해지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사단이 결박됨으로 복음이 만국으로 퍼져서 만국에 있던 사단에 종된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하시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셔서 사단의 종으로 매여 있던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내시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만국에 교회가 세워지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결박되었다는 의미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만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죠.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년 왕국의 시대, 즉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는 때가 시작되었고 이것을 사단이 결박되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국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다스리시는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따라서 이 천년왕국, 즉 교회 시대 동안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여 천국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보면 그 끝에 잠깐 사단이 결박된 것에서 노임을 받고 모든 악의 세력을 모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것도 영적인 현실이죠. 우리가 예전에 계시록에서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요.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교회로 들어갈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단의 나라가 망하고 예수님 나라가 만국에 세워지는 때가 시작됐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때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알려주시는 현실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복음의 현실, 천국 구원의 현실을 또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복된 현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사단의 나라가 망하고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이 시작되고 사단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심으로 천국 가족을 세우시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Heavenly Family. 이 땅에서 혈육으로 맺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난 자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 그리고 때가 차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님이 천국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어 믿음으로 맺어주신 천국 가족들이 세워지는 때가 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함께 알려주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가족은 이 세상에서 혈육으로 맺어져 이 세상에서 끝나는 가족이 아니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가족 관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가고 또한 한 형제 자매들로 살아가는 가족의 새로운 가족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 가족의 관계가 예수님이 오시고 사단을 결박하시며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심으로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항상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은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공동체인 가족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걸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천국 가족의 현실을 이 땅에서는 어디에서 증거하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천국 가족의 현실을 누리고 증거하는 곳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쳐 뭐라고 하세요?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이라. They are my family.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자기 교회를 가르쳐 내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교회, 열두 제자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교회로 불러 천국에 속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서로에게 천국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전에 누가 먼저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My family, 내 가족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서로에게 My family, 내 가족이라 여기고 부르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가족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상처가 같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족의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셨지만 아직은 너무나 한심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때에도 똑같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시에 내 가족이라 부르신 자들 한번 보세요. These are my family. 예수님이 내 가족이라 불러주신 그 제자들을 보시라고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죄가 있고요. 의심이 있었고요. 불신이 있고요. 서로 높아지려는 싸움도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는 가짜도 있었어요. 정말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모습들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내 가족이라 하시는데 다 불신과 의심과 뭐 자기 혈기와 서로 싸우고 무슨 가족들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내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들, 예수님을 배신할 자들, 끝까지 의심할 자들을 향해 My family.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족이 될 만한 자들이라서 가족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가족 같아서 가족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면 가족이라고 부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직 은혜로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가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족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 완전한 가족으로 살아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천국 가족이요 한 형제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천국 가족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좀 가족 같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 교회가 남보다도 못하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복음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현실을 잘 증거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고 이뤄가고 계시고 온전히 이루실 우리의 천국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 같아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뤄가실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정말 내 가족인가? 아니에요. 나부터 돌아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같이 한심한 이 죄인을 향해 기쁘게 My family, 내 가족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천국 가서도 하나님은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 가족이라고 시인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가족이 되어주면 돼요. 끝까지 내 형제자매들을 내 가족으로 지키겠다고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부족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싸움을 싸우겠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는 싸움을 싸우겠다. 끝까지 하나 된 가족됨을 지키겠다. 끝까지 세워주는 싸움을 싸우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형제 자매들을 향해 My family, 내 가족이라 기쁘게 고백하며 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힘써 예수님이 이뤄주신 이 복된 천국 가족의 현실을 증거하며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 가족의 관계를 시작하시고 이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뤄가세요. 그래서 성령님 오실 때 사도행전에 가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지죠. 우리도 힘써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가족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현실 속에서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가족 같지 않더라도 예수님 은혜 때문에 내 가족이라 부르며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싸워도 가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가족된 것은 변치 않아야 돼요. 지금 함께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신 모든 성도들과 아니 가정에서도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까지도요. 그저 육신의 가족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 영원한 천국 가족으로 맺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천국에서는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을 소망하며 인내로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부분이 20절에서 21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22절에서 30절이에요. 중간에. 이 내용은 우리가 오늘 다 못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성경 공부 때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31절에서 35절인데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서 가족에 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 미쳤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내 가족은 제자들이라 그것이 서로 연결된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중간에 이제 22절에서 23절에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성령 모독죄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첫 부분인 20절에서 2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 여기서는 예수님의 패밀리예요. 예수님의 패밀리들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패밀리겠죠. 마리아에게서는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는데 왜 그랬다고 하죠? 예수님이 미쳤다. Out of mind. 그들이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내렸던 결론이 이거였어요. 예수 미쳤다. 정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자랐잖아요. 함께 가족 생활했잖아요. 가장 자주 예수님을 보고 가장 많이 예수님을 알고 교제 나누었던 그 가족들이 가장 잘 예수님을 믿어주고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잡으러 나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기서 뭘 알려주시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교회에 속하게 되지만 이 땅의 육신의 가족들 안에서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과 사단의 백성들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세례주고 언약 가족으로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 안에서 혼인하고 자녀들에게 세례도 주고 말씀 안에서 양육하며 믿음의 가정을 굳게 세워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 같은 현실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심으로 강한 자에게서 그 세간을 빼내심으로 하나님 백성들과 사단의 백성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육신의 가족 안에도 이러한 구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자기의 참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참 가족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 육신의 가족을 사랑해야 하지만 영원한 참 가족은 누구인지 더욱 바라보라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구약에서 이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가족이 누구신지를, 누구인지를 구별해내시는 사건이 한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이 사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한 사건을 볼 텐데요.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여러분과 제가 많이 아는 사건인데요. 실제 그 현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론의 어떤 그 중심 역할이 있었죠.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겼던 우상 숭배에 큰 죄를 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선 자들, 하나님의 가족들, 즉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큰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돌이키는 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다 누가 나와왔느냐? 레위 자손들이 나와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딱 마음이 딱딱하고 목이 고든 자기 백성들, 자기 친족들과 친구와 이웃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3,000명이 그날 죽임을 당해요. 누구에게서? 자기 친족과 이웃과 가족들에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레위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첫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레위 자손들이 불순종했던 죄를 다루십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며 칭찬하시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고 하시며 복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당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 그것도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신 것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죠. 뭐 지금 자기 육신의 가족을 돌아보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도 하지 말고 뭐 하나님 안 믿으면 다 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들은 다 우리 원수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뭐 이단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단에 빠지면 자기 가족 다 버리게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셨죠. 이거는 뭐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먼저 와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첫 번째 삶의 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프라이어리티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에요. 특별히 이 사건을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하고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으로 사단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때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의 참 가족들이 사단에게 속한 가족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들 중에는 우리의 친족도 속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날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믿지 않는 육신의 가족을 따라 지옥 심판으로 같이 갈 수 있나요? 물론 우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자기 친족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그러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까지 받아주고 믿지 않는 자기 친족을 따라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가족, 믿음의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나오라.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구별해내셨습니다. 이 자리로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셨거든요. 우리도 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한 몸, 한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참가족이 누구인지. 끝까지 이렇게 구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사셨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에서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 9절에 보면 34절에 예수님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가족이라고 하시는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12장에는 제자들을 가르켜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가르켜 내 어머니 내 동생들. 예수님이 새로운 천국 가족을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건지고 구원하여 천국으로 옮기신 자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가족은 죽음으로 끝나는 가족이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가족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관계도 이렇게 시작하시지만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 죽으실 때 그 피 흘려 죽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죽으셨나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리아를 가르켜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 어머니라. 요한을 가르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죠? 당신의 아들입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천국 가족을 맺으시며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 서로 서로에게 너의 어머니라, 너의 형제, 내 아들이라 하고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맺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혹이 들어와도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맺어주신 천국 가족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미쳤다고 소리를 들을 거예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나왔죠. 나중에 그들이 미쳤다 했던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돼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미쳤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미쳤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세상 이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될 거예요. 야, 의지할 곳이 없어. 저 약에 빠진 것, 뭐, 저 배타적인 인간들 다 미쳤다는 소리.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Out of mind. 그 미쳤다는 자들이 모인 곳이 여기입니다. 우리 안 미친 것처럼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유혹, 안 믿는 자들이 원하는 거 다 보여주고 우린 그런 교회 아니야 하면서 갈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끝까지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한 믿음으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 사역을 할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그 세상 그 뭐죠? 그 정 이 힘을 자 그자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스도가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고 교회와 형제들, 천국 가족이 있고 그들을 위해 미쳤다는 말을 듣는 것이 괜찮다. 왜?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하면 자기가 미친 거죠. 자기를 미쳤다고 여기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고린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나 육신의 가족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미쳤다고 잡아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다 미쳤다고 하면 문제지만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온전한 자들이고 세상에 미쳤다고 믿는 천국 가족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세상이 미쳤어요. 갈수록 더 미쳐갈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가장 귀한 거 아닌가요? 이 믿음 때문에 교회가 우리 집이고 성도들이 내 가족인 겁니다. 뭐 세상적으로 막 얼마나 잘해줘서가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지를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귀한 믿음으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세상의 교제가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가족이라 불러주신 그걸 품고 나도 내 가족으로 여기며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고 사랑하고 세워주고자 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거. 그게 아니라 온통 세상 기준으로 야 뭐 교회가 뭐 이래 뭐 사랑도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온통 세상 기준으로만 서로를 바라볼 거고요. 인간적인 판단만 하다가 우리끼리도 서로 미쳤다고 말하면 결국은 하나됨이 깨질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죠. 온통 세상 기준이 들어오고 사람의 소견이 들어와서 그걸로 교회 하나되게 하려다가 다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 달라도 한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제도 우리가 하나 된 것에서 서로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우리가 깰 수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관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큰 고통 속에 피 흘려 죽으시며 그 피 흘려 죽으시며 얼마 시간이 남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뭘 하고 계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도 서로에게 내 어머니라 당신의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영원토록 끊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는 좀 다른 거 달라도 안 맞아도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위로를 못 받으면 우리 세상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거예요. 우리끼리는 서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서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심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내 가족이라 기쁘게 불러주시며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눌 천국 교제가 이것입니다. 서로에게 더욱 천국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우리 구원의 현실을 기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우빌로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중간에 있는 마지막 22절에서 30절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내용, 그 말씀 중에 성령 모독죄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또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이 그저 죄사함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천국 가족으로 맺어주시고 서로 세워주고 섬기고 보살피며 함께 한 가족된 것에서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천국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을 간절히 믿고 또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